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6살짜리 딸에게 이 유튜브 예배 영상을 틀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날따라 영 집중을 하지 않고 딴짓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촬영하는 그 순간, 애가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들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저도 이렇게 드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복장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도로서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권위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영향력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면 트렁크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그 트렁크에서 성경책을 꺼내 오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친근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경위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공적인 언약을 맺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과 좀 다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결혼식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랑할 때 그때 맺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이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서 6절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구원을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말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높은 산에 불쑥 튀어나온 이 바위 위에다가 둥지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둥지를 지을 때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날카로운 그런 돌들이나 아니면 이 가시나무 같은 거, 날카로운 가지들을 먼저 이그 둥지에다가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짐승의 털이나 이새 깃털 같은 것, 그 부드러운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둥지를 완성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자라면 하늘을 나는 것을 배울 때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새끼가 잘 날지 못해서 땅에 떨어질 듯하면 어미는 쏜살같이 가서 이긴 날개를, 그 넓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안전하게 받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날지 않으려고 하는 새끼가 있다면 어미는 그때 둥지를 흔들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둥지를 만들 때 뭘로 만든다라고 했죠? 이 날카로운 이 가시나무나 아니면 그 돌조각 같은 걸로 그렇게 둥지를 만들다 보니까 둥지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깃털이나 부드러운 것들이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이 새끼들을 자꾸만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거기서 둥지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독수리가 훈련을 시킨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이렇게 새끼를 키우는데, 근데 한국 특별히 어머님들이, 한국 사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요즘 자녀들이 결정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식이 뭔가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느끼기 전에, 아이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학원을, 좋은 학원을 알아봐 줍니다. 요즘에 한국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학연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들이 다 해주니까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해야 될 그 시기에 이 선택하는 데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강하게 필요해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독수리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부러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락해봤자 어디로 추락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위에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애굽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해도 애굽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광야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잘 듣는 인생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인가.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세귤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페셜 트레저라는 말이에요. 이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보물처럼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칭찬에 우쭐해집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거기에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와닿으면 우리는 힘이 나요. 내 안에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사주팔자를 그렇게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주팔자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이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20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먼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 2절 말씀, 이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십계명, 1계명이, 1계명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냐,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구원 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이 열 가지 재앙으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람이 대필을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 십계명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부분의 핵심이면서 첫 시작 계명인 1계명과 5계명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거를 다 외우고 있으시다니, 네, 대단하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우리는 이 명령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997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장의 월급이 2만 몇천 원이었어요. 2등병은 제가 생각할 때 한 6천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에 지금 병장 월급이 67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늘었죠. 그런데 저 당시만 해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 PX에 가서 매점에 가서 이 먹을 걸 사 먹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코파이가 그렇게 귀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음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단 것만 보면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거는 그런 병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초코파이를 어디에서 주느냐? 교회 가면 줍니다. 교회 가서 나갈 때 초코파이를 줘요. 그런데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주기 시작하니까 불교에서도 똑같이 절을 나가면 초코파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서도 병사들이 가면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종교 조사를 했는데 이 병사들의 종교를 보니까 세례도 받고 영세도 받고 수계도 받은 그런 병사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은 이 절에서 초코파이 두 개를 준대. 그러면 우르르 다 절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다음 주일에는 절에 가서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병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절에 가고 그다음 주에는 성당에 가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부담이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는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은 그런 의미의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선포될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신은 이집트의 바로 신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가장 영향력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 외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나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주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1에서 4계명은 예수님이 쏙 빼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한번 뜻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계명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1계명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1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나아가는데 부족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산이에요. 재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목사님, 교회 나오면 됐지요. 헌금하면 됐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삶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5에서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5에서 10계명은 인간들 관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5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계명을 보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십계명을 살펴보시면요, 이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계명은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5계명에는 축복을 조건으로 달아주셨을까요?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이 예전에 강의하신 내용을 들어보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102개국 4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1위가 뭘까요? 다시죠. 예, mother, 엄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등이 뭘까요? father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passion입니다. 열정입니다. 자, 그러면 3등은 뭘까요? father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smile입니다. 미소입니다. 4등은 뭘까요? Father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Love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열 번째도 이 Father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째 가서도 Father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Mother's Day니까 아버지들은 이제 Father's Day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초대교회 지금 3년이 됐는데 Father's Day를 제대로 챙겨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역이 심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갔다라고 합니다. 거의 다 죽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지게하고 삽을 가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묻겠다라는 거죠.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를 제발 품에서 좀 내려놓으라고, 이제 그냥 곱게 잘 보내주자고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을 품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죽어가니까 이 엄마가 나중에는 이 아이의 얼굴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 고름과 그 종기를 혀로 다 핥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그 사랑으로 얼굴을 이 혀로 핥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님이 나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유대인들은 8살 이전에 엄마의 책임이 크다라고 했고 8살 이후에는 아빠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아끼는 자녀들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윗사랑을 향한 사랑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 속담을 보십시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의미를 확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의미를 확대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일까요? 저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의 역할이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의미를 확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철이 드니까 당연한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드리는 것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참 소중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깨닫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뿌리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부모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알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웃사랑의 시작, 부모님 공경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수리 날개같이 업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 떨어지고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당연하지 않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소망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